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3편 기자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이 73편 앞부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 시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이죠. 악인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이 시인이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과 폭력이 일상이 된 악인에게 찾아온 것은 거칠 것 없는 그런 번영입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 편안히 죽습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다녀도 전혀 후환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아실 리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 것이 옳은 것으로 둔갑합니다. 그러고도 하는 일마다 잘되고 마음도 편하고 재산도 늘어갑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보니 마음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2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그 어려움을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의 힘듦을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오늘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답을 찾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지혜로운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악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어떤 해석과 자기만의 생각으로 번뇌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최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본문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시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고 그것이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품고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잘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악인들의 종말이 결국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 종말이 어떠합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첫 번째 시인의 깨달음은 악인의 번성은 신기루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늘 잘 되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의인들은 늘 고생하는데 악인들의 번성이 잠에서 깨어나면 없어지고 마는 그런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꿈을 꾸는데 그것은 꿈이고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의 번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하리라 생각되었던 그 번영들이, 그 번성이 다 무너지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비참한 파멸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 이런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생긴 겁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오만한 자들을 보면서 질투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부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별 소용이 없는 건가? 나도 악인들처럼 악인들의 방법과 악인들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잘 사는 건가? 나처럼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보스러운 것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니 전에 내가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을 모른 채 마음 가는 대로 생각했던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고생할 수 있고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과 함께 상을 차리고 그들과 밥을 먹고 있다면 결국 패망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번성이 잠에서 깨어나면 없어질 그런 꿈에 불과하고 주께서 일어나시는 날 모든 것이 시드는 풀처럼 쇠잔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삼가 조심하고 악인의 편에 서는 것 아니라 의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명예도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이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아시고 나를 받으시고 결국 영광 아래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죠.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사실 마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확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연약하기에 늘 흔들립니다. 확신이 강할 때도 있고 확신이 연약할 때도 있고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영광 아래에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 믿음의 삶입니다. 악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